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5일 미 중부 캔사스 지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 중단하도록 해왔다며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도록 만든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며 남북관계도 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실무그룹은 한반도 평화 노력과 비핵화 논의가 병행돼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그런 방향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새로운 전술무기 시험과 관련해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많은 말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26일 자국 군함이 러시아에 의해 나포된 데 대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자신은 러시아의 도발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방어를 위해 계엄령 선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계엄령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행금지와 언론 보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포로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에 역류된 자국 해군과 함정을 즉각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경비함정은 크림반도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군함 3척을 나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25일 러시아 경비함정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자국함정 2척과 예인선 한쪽에 발포한 뒤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국민들의 전통 레슬링인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공동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위원회는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개막된 13차 회의에서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등록에 등재하는 안건을 24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씨름은 한국의 전통 레슬링 씨름이라는 명칭으로 등재됐습니다. 남북한이 하나의 문화유산을 공동 등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는 26일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영국인 매슈 헤지스를 사면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관리들은 이날 사면 발표와 함께 헤지스가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의 요원이라고 자백하는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기자들이 동영상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날 건국기념일을 맞아 죄수 700여 명을 사명하면서 영국인 헤지스를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의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헤지스에 대한 간첩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헤지스는 지난주 열린 법원 공판에서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헤지스는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는 학생으로 지난 5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는 하루에 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달 초에 비하면 하루 40만 배럴가량 많은 겁니다. 사우디가 산유량을 늘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우디에 감사하다며 그렇지만 유가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증산하자 북해산 브렌트의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10월 초에 배럴당 86달러였던 브렌트유는 최근 58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우려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이버 범죄 상당수의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구호단체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우려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핵화 검증은 어려운 과정이라며 IAEA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활동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IAEA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북한의 핵심 핵시설인 영변에서 일부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IAEA의 전날 보고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22일 이사회 보고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됐지만 시험용 경수로는 부품 조립이나 미완성 원자로의 부품을 실어나르는 것 같은 활동들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측된 움직임의 본질과 목적은 현지에 직접 가서 봐야 확인할 수 있다며 북한의 사찰단 방문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비핵화 합의라도 검증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핵검증기구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할을 고려할 때 IAEA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IAEA가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을 재개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 매우 감사하고 북한의 핵 관련 정보를 더욱 예의주시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IAEA의 지난 8월 보고서를 거듭 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유엔이 금지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정확히 평가한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8월 20일 공개된 IAEA 보고서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의 설비를 가동시키는 등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킨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아마노 사무총장이 거듭 지적한 영변의 핵 관련 움직임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기 원하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달 초 연기됐던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내년 초에 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서 북한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주목되는 건 국무부가 이번 주 초 개최를 북한 측에 제안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북한의 호응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고위급 회담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려야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내년 초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때문인데요.
네.
경호와 의전 계획 등을 수립해서 확정하는데 대략 두 달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의제와 장소,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고요.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장관 등 모두 내년 초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표 설정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월에 2차 정상회담이 매우 곧 열릴 것이라며 곧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었고요. 10월에는 회담 장소로 서너 곳을 검토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시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10월 초 4차 방북 직후에 미북 2차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난 8일이었죠. 북한이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위급 회담을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보죠.
국무부는 일정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 측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부 한국 언론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담을 연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왜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일까요?
실무 차원의 대화로는 자신들의 관심사인 제재 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는데요.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이런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폼페이오 장관과 5시간 30분간 만나며 협상했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은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보다는 미국이 제재 완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위급 회담 등 실무 차원의 접촉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제재 문제에 관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 만큼 북한은 이 문제에 변화가 없을 경우 실무회담은 외면하고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에 매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그럼 제재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돼야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히게 될까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제재에 대한 불만의 수위를 줄곧 높여왔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북 제재를 악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고요. 외무성 미국 연구소 소장은 논평을 통해서 병진 노선 복귀와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지금 대화 의지를 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양측이 취한 조치들을 보면 대화 의지는 분명합니다.
예.
북한은 미 중앙정보국 CIA의 조정에 따라 불법 입국했다면서도 미국인 한 명을 억류 한 달 만에 석방했습니다. 미국 역시 내년 봄에 열리는 미한 독수리 훈련의 축소를 발표한 데 이어서 남북한의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 양측의 이런 조치들이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을 좀 촉진시킬 수가 있을까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는 대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제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연기됐던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리고 비핵화 협상의 답보 상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해 미 의회에서는 대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안들이 제기됐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올해 의회의 대북 기류를 반영하는 법안과 결의안들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초 미북 대화 움직임이 나타나던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위헌적 대북 선제 공격 제한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칸나 의원은 이 법안과 별개로 30여 명의 하원 의원들과 미국 군사 당국 간 소통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북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군 당국 간 소통 재개는 미북 양국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칸나 의원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군 당국 간 연락 채널 개설과 관련해 오판과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necessary to prevent a miscalculation, to prevent a mistake.
이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자 의회에서는 대북 외교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월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된 결의안은 모두 한국의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유엔 결의에 따라 이번 올림픽 개최가 한반도와 영내 평화 조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명 양당 의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상원 결의안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관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전후로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지적하는 인권 관련 결의안들이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2월 중순 마이클 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데이비드 스네든의 납북 가능성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3월 초에는 마이클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원 정보위와 군사위 소속인 코너웨이 의원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f Kim Jong-un were serious, this is an easy good faith effort he could make that might gain him.
이어 4월 상원에서도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리네치 상원의장 대행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이어 지난 9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지지 의원 수를 늘리며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대북 안건 중 하나입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4월에서 6월은 올해 의회에서 가장 많은 대북 안건이 발의된 시점입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툴시 가바드 민주당 하원 의원은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과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5월 말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는 회담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됐습니다. 특히 섣부른 대북 제재 완화를 우려하고 북핵 합의에서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법안과 결의안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개최 직전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북핵 기준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당시 하원에서는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송환을 요구하고 미국 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이 상정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는 비핵화 협상에 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들이 집중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약 2주 후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이는 협상 불가 대상임을 의회의 인식조항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당시 발의한 한반도 공약 유지 법안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그리고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에 따른 외교 군사적 영향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의회 내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일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어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한 시점도 이때입니다. 당시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이례적인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VOA에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Oh, I talked yesterday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ocates. I spent some time with them.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get information circulated.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점점 교착 상태로 빠지던 7월에서 10월 사이 의원들이 북한을 특정해 발의하는 결의안과 법안 수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북핵 합의 검증평가서 제출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지난 15일 상하원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결의안 형태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곧이어 하원에서도 로이스 위원장이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와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동맹의 활동을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미한동맹 관련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115대 회기 종료를 약 2주 앞둔 현재 상원 외교위에서는 다자간 경제기관과 미 외교정책을 주제로 상원 군사위에서는 국방전략위원회 보고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대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미국, 한국 등과 대화에 나서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지 이제 1년을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제거했다고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개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를 강행한 건 지난해 11월 29일.
김정은 동지는 사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였다.
핵과 미사일 도발은 사실상 이날 이후로 1년 동안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이후 최대 성과로 꼽는 부분입니다.
But we're very happy how it's going with North Korea. We think it's going fine. We're in no rush. The missiles have stopped. The rockets have stopped.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보고에 나선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 구룡강 인근을 지목하며 이곳에서 8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추가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s far as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is concerned, I noted some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my report in August.
이런 활동들을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 냉각 기반 시설의 변동과 연관지은 유키아 사무총장은 정확한 규명을 위해 방북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의 설비를 가동하는 등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킨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 관리도 VOA에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관측을 정확하다고 평가하며 북한 핵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공감한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먼저 나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개발했는지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화성 15형 발사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무기 실험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미 언론이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멈추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집중됐습니다. MBC 방송은 6월 말 정보 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다수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의 재료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월스트리트저널도 7월 초 민간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북한 함흥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공장의 외부 공사가 완성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7월 말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에도 MBC는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석 달간 핵 활동을 은폐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만 5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가 최근 인터뷰한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관련 활동 정황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신고와 검증이 빠진 모호한 싱가포르 합의의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늘리려는 북한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국제사찰단의 참관 아래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이버 범죄 상당수의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용의자들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해킹은 특정 대상을 오랜 기간 감시하고 이들에게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스피어 피싱 방식으로 주로 진행돼 왔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소니 영화사와 일부 나라들의 금융기관, 워너크라이 등의 해킹 범죄를 감행하고 미국의 대학과 연구원들, 에너지 회사, 가상화폐 교환소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조선엑스포 합작회사 소속 박진혁에 대한 미 법무부의 기소장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북한의 수법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은 지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해킹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2014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관련 은행들을 관찰하고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4개의 지메일 계정을 이용해 라셀 알람이라는 취업 지망생을 사칭한 이메일을 방글라데시 은행 관계자들에게 수십 차례 보냈는데 이때마다 이력서로 연결되는 링크에는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었다는 게 기소장의 설명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은행 침투에 성공한 북한의 해커들은 1년 넘게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한 뒤 2016년 1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핵심 시스템에 접속했고 8,100만 달러 탈취에 성공합니다. 법무부는 이후 분석을 통해 해커들의 접속지가 북한이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용한 이메일이 과거 다른 범죄에 연루된 계정과 관계가 있고 계정이 한국어로 구성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과의 연관성을 밝혀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기소장에는 박진혁 등 북한 해커들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계약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때도 스피어 피싱 방식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 사이 미국의 지메일 계정 3개와 한국의 다음 계정 1개를 이용해 스피어 피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도 기소장에는 박진혁 등이 이런 방식의 이메일을 주한미군 관계자 등에게 보낸 사실이 명시됐으며 미국과 한국의 군 관계자 등을 오랫동안 감시했다는 사실 또한 담겼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이 다른 나라들의 해커들의 도움을 종종 요청했다는 사실도 기소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 측 해커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HWA5403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해커들이 모이는 웹사이트에 자신이 심은 악성 코드가 스팸 이메일로 걸러지지 않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그러면서 캠벨 데이빗 793으로 시작하는 지메일 주소를 남겼는데 수사진이 이메일을 들여다본 결과 북한에서 접속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메일의 복구 이메일용 주소가 HWA5403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한국의 다음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이 다음 이메일 역시 북한의 여러 IP 주소에서 접속했고 일부 인터넷 도메인 공급자에 가입할 때도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다음 이메일 주소는 북한이 사용하는 또 다른 이메일의 복구용 주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한편 이번 기소장을 작성한 미 연방수사국 FBI 특별수사관은 수사를 위해 수색영장을 100여 차례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00개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에도 85차례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해커 중 사실상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박진혁도 이런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기소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박진혁이 소속된 조선엑스포 합작회사의 책임자는 2011년 1월 박진혁을 기존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래머로 소개하는 이메일을 외국의 한 회사 관계자에게 보냅니다. 이때 박진혁의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가 첨부돼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여기에는 박진혁이 1984년 8월 15일생으로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한 뒤 2002년부터 온라인 게임 개발자로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비주얼 C++와 자바, PHP, JSP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코딩에 능통하다는 사실도 소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진은 박진혁이 동료 등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박진혁은 2011년 5월 중국 다이렌에 머물 당시 지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해 9월 동료인 약혼녀와 결혼을 할 예정이며 영구적으로 북한에 돌아가 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같은 해 9월 동일한 인물에게 다음 주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진혁은 2012년과 2013년에도 핫메일 계정을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객들과 교신하는 내용 또한 수차례 수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현재 박진혁은 FBI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FBI는 영어는 물론 한글과 중국어로 번역된 수배 전단지까지 공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박진혁은 2014년을 전후해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실제 미 당국에 체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구호단체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물리적 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북한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 CFK는 11월 방북 계획을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CFK의 하이디 린튼 대표는 19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내년에 다시 방북하기를 희망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일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6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서도 대북 제재와 미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대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결핵과 간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제재 때문에 치료약이 북한에 들어가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난해에는 4차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지원단체의 같은 불만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샤넬 홀 부총재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물품 공급 등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st week we had the first rejection of some of the items that we submitted to the sanctions committee ever. We also know the sanctions committee process takes longer, so it takes us between 6 to 18 months to bring supplies.
처음으로 UN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가 제출한 대북 반입 물품 일부가 거절됐고 관련 절차가 더 길어지면서 물자가 반입되는데 6개월에서 1년 반이 걸린다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해온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국장은 VOA에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현재 북한에서의 의료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Ability to work in North Korea, as you know, there's a travel ban, and we were issued special validation passports in May. Three doctors, Korean American doctors, went in, including myself. And then we applied again to go in August.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한국계 미국인 의사 3명이 지난 5월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8월 재신청은 거부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 한인의사협회는 스웨덴과 파키스탄, 영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의사들과 함께 북한에서 활동하는데 주축이 되어온 미국 의료진의 방북이 막히면서 다른 나라 출신 동료들의 의료 방북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친우봉사단과 Good Friends USA, JTS 아메리카, 평화와 정의재단 등 35개 미국 비정부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에게 대북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시켜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문제를 핵협상과 분리시켜달라며 북핵협상의 채찍으로 인도주의 지원 중단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면 북한 문제의 특성상 이런 요구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정치적 사안은 결국 인권 문제와 결부돼 있어 두 사안을 별개로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mean, I think most of the issues we all know, you kn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n't do a good job of supporting its own people. I think in that
브라운 교수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빈곤, 의료 등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이웃나라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국민을 배려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북한의 군사, 정치, 경제와 연계돼 있는 만큼 이들을 분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인도주의 단체들의 임무는 단순히 북한의 물자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a humanitarian organization wants to help North Korea, it's a problem. You know, the question is, can they help?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료 보건을 포함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며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대북 인도주의 활동의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비핵화와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결과인 만큼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9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지원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North Korea has diverted its own resources not to the basic needs of its population, but diverted its own resources to nuclear weapons expenses.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과 사치품 구입에 전용하며 공정한 분배와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오히려 북한 정권과 핵심 계층의 입속만 채운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대북 식량 지원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지난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인도주의 물품의 대북제재 유예 요청을 허가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생명유지 지원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유엔 아동기금의 최근 제안을 포함한 많은 제재 예외 요청을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예방접종 활동을 위한 유니세프의 제재 유예 요청 사례 가운데 승인된 35건을 지난달 24일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반입을 허용한 인도주의 물품은 엑스레이와 저온유지 장비 등으로 총 비용은 250만 달러 수준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관해서 객관성을 운운하기 전에 국제조사단의 방북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탈북민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하며 이들의 증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부인하고 미국을 비난한 건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돌아온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 한국, 탈북민들을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북한으로서는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무력 강국이 됐다는 걸 과시를 하면서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문제를 같이 제기를 해야지만 안정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게 타당합니다. 북한이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이것을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짓이고 궤변입니다. 한국 내에도 상당히 남한에도 상당히 많은 단체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동일하게 많이 내고 있고요. 유엔에서 이런 결의안들이 나갈 때나 한국으로는 탈북민들이나 또는 한국에서 북한에서 지금까지 납치해간 수많은 민간인들,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을 내는 곳은 미국이 작성을 주도하는 곳이 아니고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곳에서 또 이제 한국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문제를 핵 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라는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인권 타령에 빚긴 미국의 추악한 속내를 해부하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2005년부터 1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미국과 추종 세력의 조작, 미국이 떠드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아무런 타당성도 현실적인 근거도 없는 허위이며 궤변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거듭 인간 쓰레기, 추물이라고 비난하며 이들이 꾸며낸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면서 미국의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북한 체제 전복을 노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며 미국은 우리의 핵 문제가 조미 관계 개선에 걸림돌인 것처럼 운운하지만 그것이 풀려도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동신문의 이런 논평은 미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꺼내지 말라는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라고 한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하지만 핵 문제가 해결돼도 인권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란 북한 정부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정확하게 지적한 건 그겁니다.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인권 문제를 계속 걸고 들 것이다. 맞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방송을 듣고 자유롭게 장사를 하고 자유롭게 자기들 삶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더 강화해서 높일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탈북민 단체장들은 북한이 정말 북한 정권의 주장대로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왜 수많은 주민이 탈출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정착했냐고 반문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지성호 나우 대표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북한이 이제 살기 좋은 나라이고 이제 인권 문제가 이제 완벽하게 해결된 곳이라면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3만 명이나 이제 남한과 국제사회로 왔겠는가. 또한 이제 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탈북자가 이제 몇십만 명으로 지금 추정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인권이 보장된 나라면 이제 그럴 일이 이제 없다는 거죠. 북한이 이제 인권이 그렇게 이제 그 자유롭다면 뭐 이제 북한에서 살기 싫으면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망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최소한은 이제 본인의 감정까지도 이제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좀 이제 북한 이제 그 노동신문이 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정은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이런 이제 원색적인 이제 기사를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창피함을 느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26일 한국 프레스클럽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북한 지도자가 탈북민을 욕하기 전에 주민들부터 돌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인권이 보호되고 살기 좋은 나라였으면 우리가 배신하라고 해도 배신을 하지 않았을 거며 보호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탈북자들만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 리더답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쓰레기고 뭐 이렇게 욕하지만 우리보다 더 쓰레기인 것은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도 그리고 자기 형도 이렇게 죽이게끔 하는 그런 끔찍한 폐륜적인 그런 인권 침해 가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들 탈북자들을 그렇게 욕할 시간에 오히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직접 그들을 석방시키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라고 저희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차미리 간사는 북한 정권의 주장대로 탈북민들의 증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면 직접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을 북한으로 초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객관적인 기관에서 국제기구에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선별을 하도록 하려면 본인들이 더 오픈을 하고 더 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오해를 했던 거라면 미안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라고 끝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북한도 지금 내부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오픈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환 대표는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노동신문이 강하게 비난한 흑인 차별 역사가 역설적으로 어떻게 극복됐고 북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둘러본 현장들에는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의 흑인들, 유색 인종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인권을 침해당했었고 또 이 사람들이 그때를 어떻게 견뎌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또 미국 사회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잘 반영을 해주고 있고 귀 기울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에 저희가 연수를 한 것이 미국의 밝은 곳들만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보게 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게 되면은 북한에 관광을 가게 되면 북한에서 김일성 뭐 사적지, 김정일 사적지 이래서 북한에서 보여주고 싶은 걸 골라서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뭐 인권 문제가 있었던 곳들은 철저히 숨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미국에 간 연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과거에 어두웠던 역사를 지금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들을 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두웠던 역사로부터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바꿔나갈 수가 있고 사회가 자유롭기 때문에 목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노동신문은 26일 논평에서 미국의 장편소설인 톰 아저씨의 집까지 언급하며 흑인 착취와 학대를 일삼았던 미국이 오히려 인권 옹호자로 광대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하지만 북한이 자주 비난하는 미국의 옛 흑인 차별 역사를 현지에서 직접 보고 배우면서 오히려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미국은 그 당시에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들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정말 큰 이제 그런 그 집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또한 그것이 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또한 이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뭐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뭐 이제 인권의 역사를 이제 기린다든가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뭐랄까 뭐 학교라든가 공부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또한 이제 특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주려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움직임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았죠. 근데 내가 돌아본 이제 북한은 이제 이런 이제 할 수 있는 원천적인 그 자체가 이제 없고, 변화의 그런 이제 그 할 수 있는 뭐 이제 요소들이 이제 없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웠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차미리 간사는 연수를 받으면서 과거 피해자였던 흑인과 인디언들이 오히려 지금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그 목소리를 더 키우는 거,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옆에서 그거를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모이면은 정말 이제 많은 거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 내립니다. 중간과 강계 지역은 눈도 예상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 11도, 남포 아침에는 7도, 낮에는 11도, 신의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9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에는 5도, 강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3도, 개성 아침에는 4도, 낮에는 13도, 사리원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해산, 평강, 삼지연 지역에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4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3도, 장전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5도, 청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대체로 구름 많고 서해 앞바다에 오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5일 미 중부 캔사스 지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 중단하도록 해왔다며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도록 만든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며 남북관계도 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실무그룹은 한반도 평화 노력과 비핵화 논의가 병행돼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그런 방향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새로운 전술무기 시험과 관련해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도 많은 말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26일 자국 군함이 러시아에 의해 나포된 데 대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자신은 러시아의 도발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계엄령 선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계엄령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행금지와 언론보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포로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에 역류된 자국 해군과 함정을 즉각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경비함정은 크림반도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군함 3척을 납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25일 러시아 경비함정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자국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에 발포한 뒤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국민들의 전통 레슬링인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공동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위원회는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개막된 제13차 회의에서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는 안건을 24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씨름은 한국의 전통 레슬링 씨름이라는 명칭으로 등재됐습니다. 남북한이 하나의 문화유산을 공동 등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는 26일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영국인 매슈 헤지스를 사면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관리들은 이날 사면 발표와 함께 헤지스가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의 요원이라고 자백하는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기자들이 동영상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날 건국기념일을 맞아 죄수 700여 명을 사명하면서 영국인 헤지스를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의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헤지스에 대한 간첩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헤지스는 지난주 열린 법원 공판에서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헤지스는 영국 더럼대학교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으로 지난 5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는 하루에 11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달 초에 비하면 하루 40만 배럴가량 많은 겁니다. 사우디가 산유량을 늘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우디에 감사하다며 그렇지만 유가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증산하자 북해산 브렌트유의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10월 초에 배럴당 86달러였던 브렌트유는 최근 58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